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하 집사님과 송희 자매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려요. 송희입니다.
네. 송희 자매님이 오늘 함께 와서 마중 식구들도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전한 가르침은 참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줬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배워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를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고 배워줬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전하고 준엄한 심판도 전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면 바깥에서 들어와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은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씀으로 자신들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 각종 이단들의 미혹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도 보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차지하고 건물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에 굳게 뿌리 내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미혹을 벗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겠죠. 거짓 지도자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돈과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 바울은 마땅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생계를 책임졌을 뿐 아니라 구제까지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으로서 입으셨을 텐데 그 탈릿이라고 부르는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의 천을 항상 네. 두르고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 천에는 옷술에 파란색 실을 묶어서 네.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하얀색 천에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겉옷을 입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그 네모난 천을 넓게 펼쳐서 기둥을 하나 꽂고 천막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옷으로 입고 광야를 거닐거나 기도하러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천막처럼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옷을 지어입는 지어입히는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 전통을 얼마나 고수하고 그 안에서 자라온 사람인지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고 구제하면서 마치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내어주고 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들이 후원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섬겼다라는 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친히 보여주었네요.
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누렸던 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남쪽에서는 그걸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북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작은 새로 시작한 교회를 섬길 때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기 전에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사람들이 덥지 않게 뭐 선풍기가 없으면 선풍기도 달고 방석이 더러우면 방석도 빨고 커튼도 빨고 그때 그 마음이 너무 네, 들어서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대에 앉았을 때 계속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정성을 다 느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그렇게 수고하신 것들을 예배로 받으셨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저만
들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빼앗듯이 화장실 청소는 다음 주부터는 누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와갖고 뭐를 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무럭각시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정말 얼마나 교인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부 같은 이런 마음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아멘. 있었습니다. 네.
저라는 존재도 바울처럼 피로 사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하기에는 큰 문이 열렸다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할 정도로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맨날 핍박받고 쫓겨나고 매맞아서 이렇게 도망 나와야 했던 네. 기록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여기 부흥이 어머. 있으니까 눈물로 붙잡을 만큼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있었고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으로 또 부르시는 이방 땅으로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끝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고 자신이 섬겨야 하는 교회라는 소명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온 땅의 모든 도시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중 식구들과 저희가 사실은 한 교회인 거죠. 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손처럼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심장처럼 계속 몸을 뛰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북녘의 마중 식구 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아마 주님의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로 느껴지고 남녘의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많이 사역하지만 서로가 하나이어야 하는 이 주님의 몸된 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 에베소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과 언젠가 이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나누게 될 날이 올까요?
와, 그럼요.
정말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손으로 왕의 발로 마땅하고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왕의 일을 맡은 자들로 오늘 마중 식구들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왕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나 기쁨이 함께합니다. 왕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왕이 지금 마중 식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시고 알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왕은 영원한 왕이셔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왕의 한 몸된 모두에게 있습니다.
작별의 장면이 너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끈끈한 믿음의 관계였을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또 헤어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상실이 주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과 교회의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울고 작별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 알죠. 아, 네. 100가지 전송합니다. 슬픔을 감추지 않고 누르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 슬퍼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유교에서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 유교적인 조선시대부터 유교적인 가르침을 해왔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넘치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군요.
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도 많죠.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우는 사람을 보고 아,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하는 판단하는 이야기들도 심지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을 보면 온통 감정을 토로하고 쏟아놓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귐의 관계 안에서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관계하는 것이 감추고 숨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헤어지는데 울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죠. 사도 바울도 장로들도 작별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또 믿음도 있지만 때로 크게 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슬픔을 나누며 작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난다는데 울어야죠.
아, 네.
그렇게 작별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라에 들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 하루라도 틈을 내어 형제들과 만나 교제합니다. 항상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늘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고 동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우주적 교회,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강조했죠. 성도들은 바울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걱정하는 것을 경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송희 자매님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에 감동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각성에 이를 때마다 알려주셨지만 이것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바울은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전진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뒤로 물러났을 네, 다른 길을 찾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을 길을 찾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핍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면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한 길을 가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가능성과 효율성을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는 편리함,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생스러운 길, 핍박이 있어도 순종하는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우상들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해 놓은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지혜의 신 이렇게 해서 네. 신화들을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는 그런 신화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신이 다른 언어로 박사학위. 뭐 대단한 대학교의 졸업자 그렇게 또 제 돈의 신
네.
우리는 자본의 신
네.
재벌의 신 이렇게 현대의 언어들로 그 신화들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해 놓았는데
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전쟁의 신 뭐 승리의 신 나이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무기 경쟁으로 또는
네.
자본주의의 주식의 신으로 이렇게
네.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현대사회는 이런 신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네.
사실은 그 고대 신화의 그런 우상들이 얼굴에 가면을 바꿔 쓰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추동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편리주의.
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맞아요.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편리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생스러운 길, 핍박이 있어도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인기척에도 달팽이처럼 그 집에 꼭 숨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태산 앞에서도 험곡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가겠죠.
아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강을 건너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송희 자매님도 강을 건넌 경험이 있으시죠.
네.
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인들과 우리 바울사도는 이 땅에 생명에 개의치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왕의 나라가 임했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지요. 죽음의 위협과 곤고와 궁핍에도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 왕의 통치를 전하고 싶었기에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순탄하고 순조롭고 평화로워야 주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를 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참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흔들림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시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이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의 위주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겠구나 생각하니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목숨을 내건 것은 바울의 믿음이 특별하거나 그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시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시기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한 종들이 여기저기 각 처소에 각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보물같이 숨겨두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도들이 아버지 앞에 걸어간 모든 삶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직 푯대를 향하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마중 식구들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쁘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먼저 택하기보다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중 식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메어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목사님.
네, 우리 한 주 동안 미소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일단 조금 특별하게 뭔가를 했다고 하면
네.
영화 보러 갔었는데요.
네네.
영화 보러 가서 조금 약간 평소에는 좀 잔잔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네. 좀 싸우고 싸우는 약간 그런 영화를 봤었습니다.
네, 화나는 네. 일이 많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며칠 전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아, 네.
뭔가 맨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이런 일상을 반복하다가 그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여행도 다니고 새롭게
네.
경험하니까 조금 여유롭고 좀 행복했다.
네.
네, 재미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다 또 일상의 삶에서 지쳐 있는 중에 또 새로운 활력소를 얻고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오늘 또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밝히신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처음에는 회당 안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두 번째는 열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는 일상의 굴레에서 시몬을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억눌린 자들,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셨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자 그때 누가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죠?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나병이면 정확히 어떤 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시대에서는 나병을 한센병이라는 병명으로 부르는데 신경이 죽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이야기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또 다른 2차 사고에 취약한 그런 병입니다.
2차 사고에 취약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어서 화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센병에 걸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자 뜨거운 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걸 계속 잡고 있어서 화상을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한센병이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한센병, 이 나병은 또 병 자체도 힘들긴 한데 더 큰 괴로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 큰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이기에 나온 것처럼 나병에 걸리게 되면 혼자 진영 밖에 살아야 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만일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멀리서라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 했어요.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혹여라도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홀로 살아야 했고 더군다나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병든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인가요?
네. 당시에는 병에 걸린 것 자체가 죄인과 동일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병에 걸린 것과 죄인을 동일시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이유가 죄를 지어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 중에서 나병은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고요.
병은 그냥 병인 것 아닌가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런 한 사람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처음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동체에서부터 매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법 안에 왜 이런 법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레위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때였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특히나 약이나 또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던 시대에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격리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던 건가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록된 규례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매몰시키면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던 거예요. 오늘 등장한 나병 환자도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격리되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나병 환자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있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앞에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는 건 같지만 앞서 나왔던 시몬 장모의 열병과 오늘 나병이 치유된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실 때와 오늘 말씀에서 나병을 고치실 때 치유하시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나요?
열병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셨는데 나병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환자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는 왜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건가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자, 또 다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있는 그대로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어난 결과를 보니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율법에서 나병이 완치됐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확증하도록 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 환자가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율법이 확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억눌렀던 율법이 이제는 자기의 온전함을 보증해주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가 된 거네요.
아주 좋은 말이네요. 순이자매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이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이제는 죽이는 도구가 아닌 살리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율법까지 온전하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자유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한 가정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환자는 앞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고 있죠?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걷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왔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계신 앞자리까지 나가지 못하자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하고 있어요.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라고 하니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분명 환자를 낫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나아라라고 하시던지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계시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었나요?
네, 아주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니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누가 반응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나 뭐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나 나에게는 어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께 달려들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거나 그거나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다고 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굳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방금 미소자매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죄의 사슬에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나 우리는 여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힘 있고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할 때 사용하는 힘을 권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 있는 자들로부터 늘 억압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그런 의미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다른 권세였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자, 어떤 권세였나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세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만들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는 앞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권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권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세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말씀에 나왔던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나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집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죠?
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평생을 침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는 확연히 다른 권세네요.
네, 그렇죠. 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또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있죠.
그러게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네요. 두려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장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부담되고 걱정되고 한편으론 두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내 자리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다른 의미로 사장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만일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그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그렇게 생기게 된 두려움이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묶여있던 것들, 악한 영, 질병, 삶의 무게, 또 율법,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군요.
네, 맞아요. 아마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율법과 죄와 또 거기에 의한 결과가 두렵기도 하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보니 제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 앞날이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뒤로 미루게 됐던 적도 종종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만일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네, 아주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할 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된 이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추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나 오늘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네, 감사함을 고백하는 걸 잊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또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를 만지시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네.
다른 사람 또 저였다면 그런 거를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아끼시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삶과 이렇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잘 드리고 잘 생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부터 죄에서부터까지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是。